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7월 20일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최근에 하산 도중 실종이 되면서 당국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대장은 위성 전화로 직접 구조 요청을 했지만 구조 도중 다시 추락을 했답니다. 김 대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후 4시 58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밤 9시 정도에 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 산맥 제3고봉인 브로드피크, 높이가 무려 8,047m인 이 브로드피크에 등정을 했는데요. 장애인으로선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그런 기쁨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정상으로 이렇게 등정한 다음에 하산 과정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요,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구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 광주시장은 황망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삶 자체가 인간 승리인 김 대장,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올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들도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고, 저 역시도 김 대장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사실 반드시 다시 전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이 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한 주에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른 검색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간 검색어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갈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북한에서도 자강도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오늘부터 24일까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며 고온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남측 기상수문국 통보를 인용해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져 날씨가 몹시 무덥다고 설명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세기의 기증으로 화제를 모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건희 컬렉션 핵심 작품들을 보여주는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1일 나란히 개막합니다. 그동안 기증 작품이 일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건희 컬렉션 대표작들로만 구성한 대규모 전시는 처음입니다. 문화재와 미술 작품 등 총 135점이 출품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 45건, 77점을 엄선해 공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작가 34명의 작품 58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국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장병 전원이 21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장병들은 전날 함정이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가의 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에 나눠 탑승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송기 내부는 출발 전 격벽 설치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작업을 마쳤고, 현지 병원에 입원했던 16명도 모두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장병들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면 민간 및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분산 입소합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해외 북한 근로자의 체류가 금지됐지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 벌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유명 광고 사이트에는 북한 노동자들만을 위한 채용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로 북한 노동자 송환이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북한 러시아 국경 인근 항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9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번 올림픽 때 일본에 가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해 그 배경에 관해서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오슬로가 지난 3월 자국 의회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인 에릭슨 서라이드 오슬로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당시 의회를 노렸던 사이버 공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기관의 이메일 시스템을 위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보기관이 수사한 결과 당시 공격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당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리 동맹국, 유럽연합,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6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유럽을 비롯해 대륙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자체적으로 집계해왔으며 유럽은 확진자가 8일마다 100만 명씩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2,500만 명이 될 때까지 350일이 소요됐고 다시 2,500만 명이 증가해 5천만 명이 될 때까지는 194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유럽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한국도요. 날씨 더우시죠?
네.
자, 북한도 수해 피해 대비해서 뭐 국가 비상재해 최고 단계 선포하고 그렇게 독려를 해왔다가 요즘에 장마 대책을 고온 피해 방지 대책으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요. 예년 같으면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올 텐데 북한도 한국처럼 요즘에 무척 덥다고요?
네, 올해 장마가 7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네. 보통은 6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한 열흘가량 늦게 장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된 건 1982년 이후 39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와, 그렇구나.
저기압 영향 때문에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북한에도 장맛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 지역별로 이제 갑자기 소나기만 내리는 그런 지금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지금 한반도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네.
한국은 벌써 지금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밤에 이제 이 더운 열대야 현상이 지난해보다 23일 빨리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도 그렇지만
네.
이 한반도 전체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가 돼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도 그리고 고온주의 경보가 발효됐다고 들었어요.
네. 북한의 이 북중 국경 쪽에 인접해 있는
예.
자강도 내륙 지역이 낮 최고 기온 39도까지 육박을 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조선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어제죠. 19일부터 24일까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면서
네.
고온주의 경보도 발령을 했습니다. 한국도 폭염 지금 특보가 내려졌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 기상 수문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 전반적 지역에서
네.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져서 날씨가 몹시도 없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이 좀 더워서 옛날부터 대프리카 막 이랬잖아요. 네. 아프리카 얘기 붙여서 요즘 같으면 뭐 한프리카 뭐 이래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
바나나까지 재배가
그러니까요.
가능하다는,
네. 너무 더워요. 자, 근데 더 걱정되는 건 고온 현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3년 전에 네. 최악의 폭염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장마가 16일 만에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한 달 넘게 네. 전국 평균 온도가 31.4도의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도 2018년과 기압계의 배치가 비슷하다고 해요. 앞서 제가 열도면상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게 열기가 갇히는 건데
네.
이걸 형성할 수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티베트 고기압 등 이 더운 공기 덩어리가 예년에 비해서 강하게 발달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상청에서는 이런 열도 면상이 2018년처럼 장기간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예년보다 지금 강한 더위가 예상되니까 사전 네. 대비가 필요하다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막 행정안전부에서 문자로 네. 조심하라 막 이런 문자를 막 국민들한테 보내는 것 같던데 북한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뭔가 대응 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달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네.
원래 이제 북한 기상 당국에서 예보를 어떻게 했냐면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7, 8월에 태풍과 홍수에 의한 피해가 네. 심해질 것 같다. 이런 보고를 위에 올렸나 봅니다. 뭐 이건 뭐 한국도 비슷한 날씨 네. 상황인데 그래서 김 위원장이 올해도 좀 재해성 기후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대비하라 이런 1호 방침을 내려가지고 지난달 14일에 국가 비상재해 최고 단계를 선포하고 네. 또 실제로 집행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해주셨던 거 기억나네요.
네. 예. 그리고 원래 이제 북한 군인이 이달 1일부터 네. 하기 훈련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지금 또 대거 동원돼가지고 수해 피해 대책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함경남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한 총 4차례에 걸쳐가지고 비상 소집을 해서 현지 군인들이 도랑과 하천 정리 작업을 네. 진행을 했답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미리 대비를 한 건데 지금 갑자기 폭염이 오면서 네. 고온 현상 대비하는 기조로 완전히 선회를 해서 여기 네.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온 현상일 텐데
네.
반대로 이제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비 피해를 걱정해서 이런 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고온 현상도 사실 농작물 피해를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 해야 되죠? 네,
고온 현상도 예. 이제 작물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뭄까지 또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예. 한 포기의 곡식도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면서 지금 이달 하순까지 고온 현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이에 대한 피해 대책 등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들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물차나 뭐 트랙터 그리고 소형 양수기 이런 물 운반 수단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대책을 네. 강하게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기상 예보대로 하면
예.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경우에 농사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네.
설명을 하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설명에 따르면 벼가 하루 평균 기온이 26도 이상이고 낮 기온이 33도 이상 날씨가 지속이 되면
예.
고온 피해를 받는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강냉이는 가뭄을 타면 물과 영양물질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모든 물질 대사가 억제가 되고 비료 효과성도 낮아진다고 방송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북한도 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비가 안 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네.
더운 날씨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2018년에도 좀 가뭄을 겪었잖아요. 비슷한
네.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려가 되는데 2018년에 뭐 그 가뭄 이상곤
예.
뭐 10년 사이에 최악의 그런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예.
식량 사정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봄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또 혁명적으로 대책을
네.
세워야 된다고 했지만 잘 사실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또 지원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방역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네요.
국제사회가 돕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 당국이 이 고온 피해 대응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좀 미리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이번엔 또 고온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미리 국제사회나 한국이랑 협력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뉴스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소녀시대의 태연 씨가요. 최근에 솔로곡으로 발표해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입니다. Weekend 들어보시죠.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Every morning 울린 빕빕빕빕 소리 귀에 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김정은 비서가요.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네, 노동신문이 지난 18일 날
네.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의 체현자가 되자. 뭐 당연히 그런 제목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요. 총을 들고 덤벼드는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화려하게 채색된 간판 밑에 감행되는 부르주아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이다. 이게 이제 수십 년간 해온 말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본태가 살아 숨쉬는 평양 문화어를 적극 살렸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언어는 사람의 품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상에 우리 평양 문화어처럼 아름답고 고상하며 풍부한 언어는 없다.
네.
청년들이 평양 문화어로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을 체질화해 나갈 때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언어 생활 기풍이 확립된다. 근데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그냥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또 지난 수십 년간 해온 내용인데 이 대목에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물밑에서는 이 남한식 말투와 호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남편은 오빠가 아니라 여보로 불러야 된다. 남친, 이거 이제 남자친구죠?
네.
남친은 남동무로. 그리고 이제 소거지만 쪽팔린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남한에서 이제 간혹 소거로 쓰는데 이걸 이제 창피하다로 써야 한다 이러면서 청년 세대의 언어 통제와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네. 네. 사실 뭐 말씀해주신 단어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걸 북한 당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할 만큼 한국말 쓰는 사람이 많은가요?
사실 이 복장이라든가 머리 모양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이제 북한 청년들에게는 좀 새롭고 또는 이 잘 사는 나라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라마에서 쓰는 말까지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심지어 10대 아이들과 청소년들 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나 한국식 말투가 서툴면 이제 가볍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고요.
넌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단속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청소년들끼리 모이면 자랑스럽게 한국식 말투라든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사실 한국 옷차림이나 말을 따라한 게 뭐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나타났던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 자료를 쭉 조사해보니까 이미 2013년 노동신문에도 거의 이것과 똑같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때도 똑같아요.
예.
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내부의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서 책동하고 있다. 어쨌든 이 책동은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 언어의 말살이다. 뭐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또 그 당시 보도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주민들이 옷차림, 머리 모양, 말투까지 따라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네.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 쓰는 말들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어요. 동물을 친구로, 네. 오라버니를 오빠로 부르는 서울 말투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아랫동네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네.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교원들까지도 한국말이 튀어나와서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네. 한 귀로 흘려들어버리곤 한다. 이런 증언도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북한 당국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양을 하고 당국에 직접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혹시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동영상이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외부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당국이 예.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반항 심리도 청소년들은
네,
좀 있고요.
맞아요.
또 이런 청소년도 있다고 그래요. 왜 보면 안 되나. 남쪽 드라마에 반동적인 요소가 있다고? 근데 내가 본 드라마에는 그런 거 없던데? 이렇게 서로 불만을 네. 이야기하면서 보고 있고 심지어 당국이 보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는 동영상을 네. 오히려 골라서 서로 아이고. 돌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대략 북한 청년 가운데 적게는 한 절반 정도 많게는 한 70% 이상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조금씩 네. 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또 자기야라든가 오빠라든가 친구와 같은 한국말을 쓰는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문화라는 게 참 힘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 당국이 그렇게 막고 있지만 북한에 유입이 됐고요. 최근 들어 강력하게 주민들의 외부 문화 접촉을 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뭘까요?
막 지난 10여 예. 년간 꾸준히 해왔지만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심각해졌는데요. 국제사회 대북제재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국경 봉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인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들어오면
네.
우물 안에 갇혀있던 주민들이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거나 어떤 사회의 불만을 당국이나 지도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고요.
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다 해가지고 강도 높게 외국 영화 드라마 보는 거, 외국말 쓰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예.
그걸 보는 사람은 징역 15년,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책, 노래, 사진 다 처벌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 말투나 노래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데 이 창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또 징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김정은 정권이 특히 청년 세대 외부 문화 접촉을 특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왜 그럴까요?
노동신문이 이런 네. 기사를 이제 덧붙여 싣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예.
건전한 사상의식과 혁명성을 지닐 때 나라의 앞날은 창창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사회 제도도
네.
혁명도 말아먹게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사의 피해 교훈이다.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에는 앞날이 없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네.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 세대가 새 것에 민감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외부 문화를 접했을 때 그 문화도 빨리 흡수하고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의식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대가 아무래도 또 청년 세대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
이들이 한국 문화를 누리고 한국말을 쓴다? 자칫 이것이 체제와 정권을 흔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청년 세대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하죠. 근데 북한의 청년 세대가 한국말을 쓰면 타락한 거고 이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사회주의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런 주장인
예.
셈인데요.
네.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마치
네.
북한의 청년 세대가 한국말 많이 써서 이거 사회주의가 망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예.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의 붕괴, 혁명의 실패, 이건 과연 청년 세대의 타락 때문인가? 청년 세대가 한국말 쓰고 네. 한국 드라마 보기 때문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식 사회주의는 1990년대 중반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수령이 제시한, 당과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노선, 혁명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사실. 네. 사회주의의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소유제, 배급제 이런 것을 70년간 실시했지만
네.
그것이 생산력이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했고 북한 당국도 주장했는데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가 몰락을 한
그랬었죠.
거고요. 북한도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문제와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단 말이죠.
네.
자, 인민 개개인에게 소유권을 주고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펼친 나라들은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장 한국만도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의 사실상 사회주의가 실패했고 그 요인은 당과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노선, 혁명 전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네.
그래서 근본적인 책임은 수령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청년 세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 양 떠넘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수령과 당의 변질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민을 앞세우고 인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인민이 아니라 당의 고급 간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령 자신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의 이익보다 수령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족의 지도자 또는 사회주의 혁명가가 네. 할 태도가 아닌데 이건 변질된 거죠. 또 인민을 먹여 살릴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민들이 못 살고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책임이 당과 수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청년 세대에게 있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평양말을 잘 쓰면 그다음에 뭐 네. 외국 문화를 안 보면 마치 잘 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네. 주장과 논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일단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강화를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혹시 북한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사회주의의 미래를 믿고 있을까요?
노동당원이 네. 아니면 여전히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입당하려는 청년들은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네.
다만 사회주의로 나라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적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주의의 신념이 약해졌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혁명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 그래서 뭐 당과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진심 어린 어떤 애정이라든가 자부심 이런 것은 예전에 비해서 크게 약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1990년대 사회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사회주의 실패를 이미 사실상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이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지금 이제 못 보게 하고
네.
심지어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국가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경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외부 문화와 외부 언어를 적극 수용하는 젊은이는 미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오히려 저는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게요. 뭐 제가 요즘 많이 보는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보면 중국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 많이들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외국어도 좀 공부하고
네.
좋은데 북한의 젊은이들도 그런 네. 거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대목 꼭 강조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드라마 네. 한국 영화 잘 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한국 노래도 듣고
예.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망한다고
그렇죠.
하면
예.
수령부터 당장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러네요.
자기는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열심히 보면서 북한의 청년들만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네.
북한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문화,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보고
그러게요.
자신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 부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네.
언어들도 배워서 능력 있는 젊은이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청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빨리 그 길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젊은 층의 한국 문화 사용을 단속한다는 것, 그 이유와 배경,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02년에 데뷔한 듀엣 그룹 인디고의 1집 정규앨범 타이틀곡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는요, 지금도 여름이면 늘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이 계절에 잘 맞는 인디고의 히트곡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올게요.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한 주에 가장 뜨거운 검색어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주간 검색어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김정은 기자와 함께 어떤 검색어들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검색어들 이번 주에는 또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준비했고요. 얼마 전 우승국이 결정된 남미의 축구대회 코파 아메리카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연방준비제도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줄여서 우리가 연준 또는 뭐 영어로는 Fed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즘 뭐 국내 경제나 해외 경제 소식에서 굉장히 빼놓지 않고 들리는 단어거든요. 네.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뭔가요?
네, 한국의 중앙은행으로는 한국은행이 있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 시스템인데요. 네. 우리는 중앙은행이 딱 하나지만 미국은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은행이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를 비롯해서 총 12개가 있어서요. 이 은행들 총괄을 연준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이 워낙 또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지 한국과 좀 차이가 있네요. 보통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중앙은행은 각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굵직한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폐를 공급하는 발행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은행의 은행이라고 해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 돈의 수납 또 지출 등을 담당해서 정부의 은행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정부의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연방준비제도 이 시스템은 도대체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요?
미국은 50개 주 그리고 1개 특별구로 구성된 연방제 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많은 민간은행이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간은행들이 각자 움직이면 어떤 큰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미국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둔 겁니다. 이 12개 은행들은 앞에서 말한 중앙은행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12개나 연방준비은행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숫자가 많잖아요. 네. 이걸 어디서 총관리 감독을 하나요?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영어 앞글자를 따서 FRB로도 불리는데요. 네. 이곳에서 각 은행 운영을 관리하고 또 국회와 직결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 상원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총 7명이 14년의 임기 동안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네.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위원회의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근데 요즘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FOMC입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라고요?
네.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가리키는데요. 화폐를 얼마나 공급을 할지 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유통되면 다시 은행으로 가져올지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여기서 금리,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율도 결정을 해서요. 네. 달러가 유통되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한국도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을 참고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곳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를 시장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거든요. 전 세계 금융권이 이 회의가 있고 나면 출렁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 화두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죠.
네. 어제 이 방송 다른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나 폭등을 하면서 네.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연준은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여기에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이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로 갈 거라면서 네. 연준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이 연방준비제도 아까 시스템이라고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12개 연방준비제도 은행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그리고 말씀해주신 FOMC 이 세 가지로 구성돼서 결국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 연준 계속 많이 들릴 텐데 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검색어는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스포츠로 가볼까요? 코파 아메리카. 이게 뭔가요? 남아메리카 나라들끼리 하는 축구대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코파 아메리카는 남미의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 남미 축구선수권 대회인데요.
네.
1916년 아르헨티나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이자 월드컵보다도 역사가 오래된 국제 경기입니다.
네.
또 2016년 대회는 100주년을 맞아서 미국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때 평균 관중이 4만 6천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자, 월드컵보다 먼저 시작됐으면 굉장히 역사 깊은 대회인데 어떤 나라들이 참가를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네, 원래는 1910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또 우루과이 등지에서 네. 영국 이민자들이 주축이 돼서 기반을 다졌고요. 6년 뒤에 정식 대회가 열린 건데요. 87년 이후에는 2년마다, 2007년부터는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주기가 좀 뒤죽박죽인 편이고요.
그러네요.
네, 남미 축구혁명국인 앞에 세 국가에 파라과이, 페루, 칠레,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까지 10개국이 예선 없이 출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여기에 다른 대륙의 연맹국과 두 팀을 또 초청을 해서 총 12개국이 경기를 치릅니다.
네, 아무래도 남미 하면 또 유럽이랑 양대 산맥이잖아요. 축구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에서 이긴다 하면 굉장한 의미 지닐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첫 대회의 우승국은 어디였나요?
제1회 대회에서는 예. 우루과이가 우승을 했고요.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7년 42회 대회까지 이 두 나라가 네. 각각 14회씩 또 브라질이 8회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요.
거의 이 나라들끼리 다 상을 나눠가졌네요.
네.
네.
한편 앞에서 이 다른 대륙 국가도 초청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999년 대회에 멕시코와 일본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때 일본은 이제 나름 아시아의 명예를 걸고 나갔지만
네.
1무 2패 성적으로 예선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2021 코파 아메리카가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우승했나요?
개최국이 브라질이었잖아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길 브라질이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해왔고 또 선수단 구성이 탄탄하다는 걸 이유로 아마 브라질이 우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이겼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겼군요.
네. 이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풀타임을 뛰었고요.
네.
메이저 대회 첫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됐습니다.
자,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 브라질에서는 네이마르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다고 들었는데 정말 흥행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좀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를 치른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쨌든 내년에 또 카타르 월드컵 열리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걱정 없이 축구 경기 마음껏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는요.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요 전송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어로 러 하면 덥다라는 뜻의 단어죠. 자, 요즘처럼 이 단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때도 드물죠. 오늘은 덥다라는 표현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하러 하면 덥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조금 더 덥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시면 타이, 매우를 써서 타이 러러 이렇게 매우 덥다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더 덥다 싶으시면 쩐더, 정말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서 쩐더 타이 러러 자 이렇게 너무너무 덥다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한국에선 이 말을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덥다 이 말이요. 자 북한도 최근에 많이 덥다고 하니까 정말 덥네요. 타일러러 잘 알아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21일 수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은 가운데 함경도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5도, 해산 19도, 강계 21도, 신의주 23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함흥, 원산, 청진 24도, 해주 2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6도, 청진 29도, 원산 31도, 해산 32도, 신의주 강계 사리원 해주 함흥 33도, 평양 개성 3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7.5% 하락한 $66.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3% 하락한 $1,809.2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7월물 가격은 온스당 $25.13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9.4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그리고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북한에서도 자강도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오늘부터 24일까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며 고온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남측 기상수문국 통보를 인용해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져 날씨가 몹시 무덥다고 설명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세기의 기증으로 화제를 모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건희 컬렉션 핵심 작품들을 보여주는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1일 나란히 개막합니다. 그동안 기증 작품이 일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건희 컬렉션 대표작들로만 구성한 대규모 전시는 처음입니다. 문화재와 미술 작품 등 총 135점이 출품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 45건, 77점을 엄선해 공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작가 34명의 작품 58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국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장병 전원이 21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장병들은 전날 함정이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가의 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두 대에 나눠 탑승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송기 내부는 출발 전 격벽 설치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작업을 마쳤고 현지 병원에 입원했던 16명도 모두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장병들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면 민간 및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분산 입소합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해외 북한 근로자의 체류가 금지됐지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 벌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유명 광고 사이트에는 북한 노동자들만을 위한 채용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로 북한 노동자 송환이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북한 러시아 국경 인근 항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9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번 올림픽 때 일본에 가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해 그 배경에 관해서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오슬로가 지난 3월 자국 의회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인 에릭슨 서라이드 오슬로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당시 의회를 노렸던 사이버 공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기관의 이메일 시스템을 위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보기관이 수사한 결과 당시 공격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당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리 동맹국, 유럽연합,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6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유럽을 비롯해 대륙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자체적으로 집계해왔으며 유럽은 확진자가 8일마다 100만 명씩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2,500만 명이 될 때까지 350일이 소요됐고 다시 2,500만 명이 증가해 5천만 명이 될 때까지는 194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유럽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마저도 최근에 그렇게 덥다니 참 날씨가 많이 더운 건 더운가 봐요. 한국은 요즘에는요 갑자기 스콜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다가 이내 푹푹 찌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폭염으로 인해서 화재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로 올 여름은 정말 많이 더워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 수업까지 늘어나면서 한국의 각 가정에서는요 방마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 이걸 또 불티나게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창문형이라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이 에어컨은 실외기가 필요 없는 일체형이기도 해서 더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창틀에 프레임을 조립해서 혼자서 뚝딱 설치를 하고 한여름이 지나면 또 해체해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 창문을 열어도 마음에 차게 시원하지가 않으니 이 창문형 에어컨을 통해서 바람을 맞아야 하는구나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한국과 북한의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뿐 아니라 더위도 참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창문형 에어컨이건 그 어떤 에어컨이건 혹시 사용하실 수 있다면 늘 환기에도 더 신경 쓰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산희 씨와 레이나 씨가 2016년에 발표해서 함께 불렀던 달달한 노래입니다. 달고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You ready for the summer, girl?
Yeah.
Let's get it. You know I'm loving you. 사랑해 나도 친절한 입술.